예,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께서 저희들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또 제가 잊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늘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경륜 공부를 이제 다 끝냈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좀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어떤 그 간단하게 이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이제 그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 종류의 복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중에서 좀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종류를 따지자면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이 네 가지의 복음이 나오는 것을 종류라고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네 가지 복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잘 적용하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잘 적용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부분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좀 정리를 하면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것은 교회 시대에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복음은 이제 바울에게 이제 맡겨진 이제 복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4절에도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후에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민족 또는 어떤 한 부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이 기다렸던 유대인을 위한 왕국 복음과는 다른 것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핍박한 이유가 뭐였냐?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 뭐였냐? 바울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고 또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으면 누구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을 지금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제 뭐 저희들이 다 그런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은 그 중세 시대 이렇게 뭐 여러 시대들을 걸쳐 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고려 시대 이렇게 쭉 조선 시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근대 시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 양반 뭐 쌍놈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양반이나 쌍놈이나 똑같다. 단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그거를 뭐 고려 시대나 뭐 이런 시대 때 얘기했다 그러면 돌 맞을 일이죠. 돌 맞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맞는데 이방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 된다. 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돌 맞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마치 양반이 쌍놈들을, 이 쌍놈이라고는 좀 이상한데, 천민들, 천민들을 좀 비천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진짜 개처럼 취급하고, 이것은, 이게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안에 이 마음, 이제 그들 안에 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 복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계시되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왕국 복음인데 지난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왕국 복음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복음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된 복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인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왕국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14절에 보니까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왕국 복음을 이방인들에 가서 외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주어진 예언이었죠. 대언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마리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 두 번째는 이제 왕국 복음, 세 번째가 영광스러운 복음, 네 번째가 영전하는 복음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은혜의 복음,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이제 왕국 복음, 이것도 지난주에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은 이제 바울에게 계시됐고 이것은 이 그 시대는 이제 교회 시대 그리고 또 이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왕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복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된 이 왕국 복음은 이제 침례인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침례인 요한을 거부했고 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테반이죠. 스테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왕국 복음을 또 선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왕국 복음은 뭡니까?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그 메시아, 구원자, 이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인 요한이 외쳤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포를 했죠. 근데 다 어디에서나 이제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이 왕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스테반도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왕국 복음이 이제 스데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왕국 복음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거기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8장, 9장에 가면서부터 보면 8장부터 이제 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에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건데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왕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으로 옮겨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 교리적으로 이 교회에다가 딱 그 사도행전을 갖다가 그냥 맞춰서 적용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과도기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읊어줍니다. 모세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제 아브라함 모세를 쭉 오면서 지금 이제 이 예수님까지 오실 때까지의 내용을 쭉 설명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해라. 그러면서 51절에서 보니까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을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거죠. 너희가 대언자들이 너희들에게 외쳤을 때 너희 조상들이 대언자들을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대언자들이 대언했던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그렇군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군요.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죠.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때 그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테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이제 일어나 계신 거 이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만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스테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신 이유가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었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 스테반의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왕국 복음이 여기서 이제 그치게 되고 이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8장부터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흑인 이방인이 교회 시대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데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빌립이 가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 내시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교회에 더해지는 내용이 나오죠. 또 9장에 가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가져가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제 이 바울을 택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불결하지 않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10장 45절에 보니까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제 이 꿈 이제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이제 온갖 그 불결한 것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 난 불결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불결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이방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으로 살았고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거부했었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불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할례자들에게 속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모였을 때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불의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막 이제 방언하는 일이 있었고 막 그런 일들이 그 있었는데 그 일이 지금 이방인들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냐.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꿈을 통해서 또 과거와 다른 변화가 있다는 새로운 계시를 주셨고 또 그분께서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함께 간 그 유대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타언어, 이제 방언이죠. 방언이라는 표적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형제들의 고소에 답변하기 위해 일어난 일을 전부 이제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제 따져 물은 거죠. 유대인들이 너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왜 이방인들에게 갔느냐. 이것을 따져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거역하냐. 예, 그래서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의 과도기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들은 왕국복음만 알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왕국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은 바울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베드로부터 시작해갖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위한 교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1장, 12장, 14장, 15장이 가면서 이제 교회 시대를 위한 교리가 정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5장에 가서 이제 바울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교회 시대를 위한 교리를 정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보니까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또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이제 왜 논쟁이 있었냐? 그들은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왕국 복음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계시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제 막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계시됐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계시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 이제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된 것과 또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 이것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이방인들은 개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다. 차별이 없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대단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이제 침례인 요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이 제자들이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왕국 복음은 이제 다시 교회가 휴거되고 이제 환란 시대에 다시 왕국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왕국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먼저는 왕국 복음이 선포되었고 왕국 복음이 이제 스데반 이후에 은혜의 복음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것을 온 인류에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다시 또 왕국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왕국 복음이 언제냐면 이 환란 시대에 왕국 복음이 다시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왕국 복음은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은 맞지만 이 목적이 뭐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될 때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3년 반 이후에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대환란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 왕국 복음을 들으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환란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또 영광스러운 복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특별히 영광 중에 계시고 영화롭게 되셨으며 많은 아들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실 그분에 대해 언급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특히 그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이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도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같이 이 은혜의 시대에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성경에는 영전하는 복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고 네 번째로 이 영전하는 복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환란의 끝 이제 지금 시대에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요. 환란 시대에 환란의 끝 무렵에 매우 짧은 시기 동안에 천사가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고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전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나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은 재림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현 세상을 파멸하면서 보복을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경고하라는 그 내용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전하는 복음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관련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또한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전하는 복음은 물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제 심판 때 이제 환란 때는 특히 유대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잖아요. 7년 동안 그들은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전하는 복음이 선포될 때 이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겠지만, 이 복음이, 이 영존하는 복음이 심판이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 심판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존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존하는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성경의 네 가지 이 복음이 등장을 하는데,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또 영존하는 복음, 이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오류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계시록에서 천사가 선포하는 이 영전하는 복음, 이것은 다른 복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환란 때에 선포되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선포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분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시대에 이런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천사도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존재로 만드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그 8절에도 보고 1장 6절에도 보니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네 가지 복음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복음 외에도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또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또 다른 복음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행위를 더하는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바울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이제 이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그런 행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께서 이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국 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 복음은 이제 지상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국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요. 또 교회가 중심인 복음입니다. 또 이것은 또 하늘에 세워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왕국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영전하는 복음은 이제 이 왕국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네 가지 복음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복음이 어떠한 시대에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이것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고, 어떤 시대에 선포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 복음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네 가지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각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집니다.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늘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소식들이 어떠한 시대에 또 어떠한 대상에게 전해지든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좀 정리해보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내일 내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자랑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무지한 자들입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면서 내일 일을 말씀해 주시는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대언의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들,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신비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인데, 내일 일을 모르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신비를 알려주시고,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참 인간은 어리석게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들을 또 내일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참 구원받지 못하고 또 참 엄청난 재앙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늘 참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